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의 영혼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께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짧은 방송이었습니다. 아침에 NPR 뉴스에서 나오는 그 아들과 어머니의 그 대화인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 방송을 들었는데 제 마음에 참 오랫동안 그 감동으로 남아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20대 후반에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나와서 방송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서 가족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뭐 라디오로 들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20대 청년이 말을 할 때 말이 참 발음이 분명치가 않았고 또 천천히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처음에 자신이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장애를 가진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저주를 떠올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저주스러워서 한 번은 차량이 많이 이렇게 통행하는 그 교차로에 가서 자살하려고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한 그 아주머니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자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접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고 어머니가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은 행복하다고. 그래서 인생이 자신에게는 기프트라고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해 주었는지 그 청년이 에버레스팅 러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이 저에게 쏙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에버레스팅 러브라는 말을 쓰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그와 같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주고 가족들이 장애가 있지만 자신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품어줬을 때 그는 지금 매우 행복하다고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의 소망은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아마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일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 한 장애가 있는 그 20대 청년의 삶이 가족의 헌신과 특별히 어머니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하고 살아있는 것이 삶이 기프트라고, 그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감동적인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23편은 바로 다윗의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5절은 시편 23편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어주신 그 여호와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름으로 자신의 머리에 바르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은 이미 충만한 상태를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차고 흘러 넘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흘러 넘치는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 상을 베푸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에서도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 국가가 상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다윗에게 상을 주셨다고 해석하기 쉬운데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상은 식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밥상, 식탁을 하나님께서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테이블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이 한국어 단어가 동음 이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라이즈, 그런 상을 의미할 때도 있고, 테이블, 그래서 식탁, 밥상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단어에 그 베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아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를 길게 늘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 음식을 차리는 간단한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음식을 큰 상에 차려주셔서 잔치상과 같이 그러한 상을 자신 앞에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양적인 문화에서, 특별히 한국적인 문화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 식사를 통해서 친밀함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한 상에 둘러서 식사하면서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또 여러 또 친목의 그런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 후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음식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그 미국 믿음 독립 장로교회 그 장로로 계시는 스티븐 리 장로님이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셨고 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 오면은 항상 밥을 먹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항상 밥을 먹어야 하죠. 한국 사람들은 이 식사를 통해서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만났는데 식사를 하지 않고 헤어지는 법은 거의 없죠. 그래서 밥을 먹고 헤어져야 그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좀 이르거나 늦어도 항상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이제 부모님 댁을 방문한 자녀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벽부터 어머니는 일어나셔서 밥을 짓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밥상을 차려놓으시는데 이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이 동양적인 한국적인 이 관점은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비난을 받으셨는데 그 비난을 받으신 이유 중 하나는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음식을 나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더불어 식사하신 것은 그들의 선생이 되시며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가 되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너희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들이 비록 사회에서는 세리들이여 죄인들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그렇게 비난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의 인도자가 되는 그 일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인간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의 선생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했죠. 그래서 그들과 식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같은 개념이 요한계시록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신실치 못한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무지와 불신과 불충성을 지적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결단을 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시죠. 그럼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단하며 신실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디 그렇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상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나갈 때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희생과 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그 일 이후에 주님께서 한 끼 식사를 나누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며 최고의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주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이곳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식탁을 차리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공경 가운데 있을 때 대통령이 여러분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를 드러내 보여준다면 여러분이 막 비난을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궁지에 몰려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함께 교제의 악수를 하며 그 친밀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입니까? 원수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계속 반대하고 공격한다면 나는 이제 대통령을 상대해야 되겠구나. 대통령이 나의 원수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지금 시편 23편 5절의 그 의미가 그와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자녀인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다윗보다 강했고 그래서 항상 그는 쫓김을 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며 그를 해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을 때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 다윗은 내가 아끼는 자라, 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시고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분명히 나타내 주셨을 때에 원수들은 크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그 일한 그 대가로 받은 그 양 무리들과 가족을 거느리고 이제 밤에 몰래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삼촌이 알면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예측대로
라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라반은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추적해 갑니다. 마치 도망간 노예를 잡으려는 그 주인과 같이 추적해서 7일 동안이나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시죠. 창세기 31장 24절인데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아무런 해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하고자 하였고 또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라반에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아무것도 아무런 해도 야곱에게 가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삶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20대 후반의 그 청년, 당당함으로 또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가족들이 특별히 어머니가 자신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였는데요. 다윗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숱한 인생의 역경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원수들 앞에서도 드러내시며 그래서 그 친밀함을 드러내실 때에 다윗은 그 사실로 인하여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이 특별한 관계를 즐거워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한없이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영광된 위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친밀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단순히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는 주님이 만족해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얻어서 그 자격증을 따고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한 번도 운전을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그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운전과는 거리가 멀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 가지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거의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서 세상에서 불신자와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러한 삶을 결코 만족해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생명력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감격해 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없는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감격해 하면서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지만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한 생명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더욱 담대하게 세상에 묻혀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죠. 그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장애를 가진 그 청년이 어머니의 그 사랑을 자기가 이제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말이, 물론 그 의미들을 알지만 그 아들의 능력 안에서의 그 최대 표현이 그것이었는데 어머니가 바로 다시 잡아주더라고요. 엄마는 네가 엄마를 위해서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붙들며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뒤에서 응원하시며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특별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는데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에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함께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이하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 위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이 함께하심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 부어주심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풍성한 생명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원수들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그 풍성한 생명력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감격하며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훗날 죄를 범하고 나서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할까를 가장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왕위를 잃어버리고 왕궁을 빼앗기는 것보다도 성령을 거두시는 것을 다윗은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거두실 때에 그에게 어떠한 불행이 닥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빈잔이 되어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그 빈잔이 되어서 공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그는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다가 이 5절에서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은 이미 충만한 상태를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발끝에서부터 내 정수리에까지 다 차고 넘쳐서 이제는 흘러 그렇게 충만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세상에서 터진 웅덩이와 같이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경험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신 그 감격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윗과 함께 찬송하십시오.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오래전에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다시 곤고한 상태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여러분을 채우시되 반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끝까지, 발끝에서 여러분 머리까지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빈잔에 불과합니다. 공허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백성들에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위치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였지만 이와 같은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껍데기뿐만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텅 빈 잔과 같은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너무나도 충만하고 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입에서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하는 것은 영원한 파멸과 진노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증을 조금 해결하라고 한 모금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가 다 채워져서 이제 그것이 흘러넘치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대적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삶의 각기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릴 때에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때까지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함을 나타내며 또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 어두운 세상을 비추이는 등불이 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